통일방송 기획특집 20부작 장마당 성공시대
안녕하십니까. 장마당 성공시대의 김정호입니다. 흑묘백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70년대 중국의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한 말인데요. 당시의 등소평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검은 고양이 흑묘죠. 또 흰 고양이 백묘입니다. 뭐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 흑묘 백묘로는 1980년대 중국식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고 중국은 그 덕분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지금 중국의 모습을 보면 그때 정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도 이념이나 체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인민들이 잘 살게 되면 그것이 제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국민통일방송에서 기획특집으로요. 장마당 성공시대를 20회에 걸쳐서 진행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정호입니다.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장마당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또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장마당 성공시대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강미진과 함께 보는 장마당인데요. 자, 진행을 해볼까요?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장마당은 처음 생존을 위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시장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성격의 장마당이 생겨났는지 이 시간에 알아봅니다. 데일리 NK의 강미진 기자님, 아주 유명한 기자님이신데요. 자, 우리 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장마당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장마당은 어떤 곳인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우리는 흔히 북한의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북한에서 시장하고 장마당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르다면서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주민들은 사실 일상적으로 시장 혹은 장마당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시장이란 것은 일단 첫째로 시장 울타리가 있어야 하고 또 건물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리소가 있어야 하고 시장 간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대가 있어야 되고 시장세를 내야 하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종합시장으로 불리고.
그러면 북한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인 어떤 장소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장마당은 좀 다른가요?
그죠. 장마당은 뭐 정의의 매대는 없어도 장사를 할 수 있고 임의의 네. 장소에서 이제 보따리를 풀어놓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시장료를 굳이 내지 않아도 장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장마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내놓고 팔고 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됐습니까?
사실 이제 북한의 국가 공급이 붕괴된 시점이 있잖아요. 90년대 네. 중반. 그때부터 장사 행위는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되어버렸고요.
아, 그렇군요.
네, 국가 자체도 그때는 주민들이 장사 활동을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장마당이 이제 점차적으로 생겨났고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장마당을 이제 허용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민들이 뭐 스스로 먹고 사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죠.
저절로 이렇게 생겨난 거군요.
네.
아, 지금 그 강 기자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이 조선시대에 나왔던 그 현상이 생각이 나요. 혹시 난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전, 유기전, 난전.
유기전은,
유기전은
네,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 조선시대에는요, 나라에서 허락한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하면 국영상점만 허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 국영상점의 이름이 시전이었고 시전 중에서도 여섯 가지 중요한 물품을 파는 가게들을 유기전이라고 불렀거든요. 여섯
네,
가지의
네.
물건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 두 가지만 허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허용을 받지 않은 상점들은 문을 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이제 가게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난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 난전이라고 하는 게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이제 이러니까 나라에서 단속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단속을 도저히 못하니까 그냥 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 북한의 장마당이 생겨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조선시대에
비슷하네요.
난전이 생기는 네. 거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 기자님도 혹시 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했죠. 그 당시에는 네, 네. 그 당시에는 장사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라고 하는 게 언제였습니까?
90년대 중반이죠. 아, 고난에 이제 국가 공급이 끊기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고
식량 난식이죠. 네, 북한이 네. 90년대 중반에 겪었던 식량 난식이었는데 그 시기에는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였고요.
네, 뭘 파셨습니까?
저는 이제 쌀과 이제 돼지고기 가지고 이제 국밥을 돼지고기 국밥을 해서 팔았고요.
아.
네, 갓 결혼을 해서 좀 창피함도 있었지만,
네.
여하튼 장사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장사를 시작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도 이제 장사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 대부분 네. 뭐 정말 그 믿지와 본전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지면서도 네. 이제 장사를 해서 아마 북한 주민들이 생계에 대한 자신감을 그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여성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셨을 것 같네요.
그죠. 대부분 여성들이죠. 그러니까 뭐 가정 세대주들은 국가 네. 차원에서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보안대 뭐 보안소에 이제 네. 잡혀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그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네.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네. 네.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할머니도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 집에서 그냥 계셨어요. 남자들은 장사하는 거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요.
네, 남자들은 네, 사무실 나가 가지고 뭐 사무 보고 뭐 이런 거 네. 하지 그런 직장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그냥 있었거든요. 북한도 좀 비슷한
그죠.
뭐 그런
측면들이
있네요.
북한은 나갈 수는 있었지만 네. 당국 차원에서 그걸 통제하고 그걸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지고 하니까
네.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대부분 지금 현재도 대부분 여성들이 장마당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남한에서는
네.
뭐 남자든 누구든 뭐 이제 아무나 나가서 장사를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장마당은 초기에는 동네에 주로 있었겠네요?
그죠. 동네 이제 마을 몇 집 사이에서도 이제 뭐 얼망정말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었고요.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시장이 생긴 것은 97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행군신이 시작이 되고, 97년도에 각 지역에 시장,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이제 여기저기 널려있지 말고 한 곳에 밀집해서 장사를
그렇군요.
해라. 이래서 97년도에 저희가 살던 양강도에서는 97년도에 이제 장마당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장마당의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도 뭐 변화가 많이 있겠군요. 이제 많이 생겼겠네요.
네. 제가 이제 그 대학 논문 때문에 이제 네. 북한 장마당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2011년 11월에 제가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11년 11월에 조사를 했을 때는 해산 장마당 개수가 뭐 별로 이제 뭐 700개 뭐 여하튼 500개, 700개 작은 것은 30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이제 다시 이제 장사꾼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제가 이제 북한 내부를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장사꾼이 많이 이제 증가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했는데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300개 내지 또 뭐 400개 있던 그런 장마당은 750개 정도를 이제 증가를 했고요.
예.
뭐 700개 있던 장마당이랑 또 이제 천 몇 개로 늘어난 장마당도 좀 있었는데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해산 마산동 시장은 해산 강산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예, 네.
그 해산 강산 지역은 2011년 11월에 했을 때도 절반에서 좀 적은 숫자가 매대가 비어 있었어요. 매대는 존재했었지만 사람은 네. 없었어요. 근데 현재도 다른 장마당은 수백 개가 불어났지만 마산동은 12개만 불어났는데 비어있는 거는 역시 지금도 비어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왜 그러냐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해상강산이기 때문에 배급을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 배급이 네. 있으면 장마당이 네. 잘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게 시장하고 어떻게 다르고 또 그게 왜 생겨났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게 또 조선시대의 그 우리 조상들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데일리 NK의 강미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 인민의 희망 장마당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와 함께 북한 인민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인을 모시고 실제 경험하고 겪었던 다양하고 생생한 경영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주식회사 대화전공 박재화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화전공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회사는 이제 엔진, 자동차 엔진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동력장치,
네.
그 동력장치를 전달하는 일부인 풀이라는 것을 그런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풀이요?
예.
좀 어렵네요.
예. 어렵죠.
네, 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벨트를 자동차의 벨트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벨트가 옛날에는 3개, 4개씩 들어있는데
네.
요즘은 하나씩 해가지고 네. 한 벨트에 이제 풀이를 한 6개씩, 7개씩 이렇게 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벨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띠 아니겠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띠를 걸어주는 장치 그걸 그렇죠. 생산하시는
예.
거라고
예,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자동차 회사에다가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는 자동차 협력회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렇죠.
네.
협력사라고 그러죠.
예. 그럼 주로 어떤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처음 기아 자동차를 상대로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아, 기아 자동차 네. 원래요?
네, 네. 지금 제가 처음 설립했을 때는 이제 기아 자동차 한 군데만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군데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현재는 이제 네. 기아, 현대, 쌍용자동차, 네. GM 대우를 모체로 하는 그 1차 협력사인 네. 모비스,
아하.
그리고 평화오일실,
예.
GMB,
네.
위아, 명화공업, 세플러, 뭐 마그나 파워트레인 한 10군데 이상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이 청취자들에게.
네.
그러니까 북한에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조립은 하고 있을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네, 그런데 남한에 보면 이 자동차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현대 자동차도 있고 기아 자동차도 있고 쉐보레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GM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대우 GM. 예, 예.
한국 GM인가요?
예, 한국 GM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아무튼 최종으로 자동차를 조립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예.
그런 회사들이 있고
예.
그 회사에다가 이제 부품을
예, 예.
납품하는
예, 예.
큰 회사들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예. 1차 협력 회사라고 하는데.
예, 1차 협력사라고 예. 하죠.
그렇게 1차 협력 회사들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뭐 현대 위아라고 하는 데도 있고
예.
현대 모비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데
예.
이 회사들도 대기업이죠.
지금 대기업이죠.
예. 네. 이 회사들도 아무튼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 예. 되어 있는데 그 회사들에다가 또 납품을 하는
2차 협력사.
예, 2차 협력사들이 예, 예. 또 있고.
예, 예.
그리고 이 우리 박재화 대표님의 대화 전공은 2차 협력사인
예, 예, 그렇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이제 3차 협력사도 있고 네. 또 다시 4차 협력사도 있고 아. 한 5차, 6차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박재화 대표님의 대화 전공에다가 또 뭔가 물품을
그렇습니다.
납품하는 예, 회사들이 예. 있는데 예, 예. 그 회사들은 이제 3차 협력사라고
그렇죠.
부르겠군요.
예,
예, 예. 예.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
근데 설립 연도가 대화 전공의 설립 연도가 1998년 10월 그래서 한 20년이 좀 못 됐군요. 17년이 됐는데
네.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 인원은 한 55명 정도 되고요.
55명이요?
네. 네.
그리고 직원들이 많네요. 네.
매출은 90억에서 100억 그 사이 하고 있습니다.
90억에서 100억 정도. 네. 어우, 굉장히 큰 거고 55명 직원의 생활을 책임지셔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저 이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만은 규모가 상당한 그런 중소기업인데요. 자, 이 회사를 어떻게 해서 설립을 하시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회사를 설립하셨는지요? 아니면 어디 직장을 다니시다가 나와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기아자동차에
네.
74년도에 입사해가지고
네, 네.
한 19년 정도 근무하다가
아, 직장 생활을 하셨군요.
예, 예,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기아 1차 협력사죠.
네.
거기 이제 이사로 네. 한 4년 몇 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네.
그거 다시 또 기아 협력사 이제 한국 스핀델이라는 회사에서 또 전무로 한 2년 근무하다가 그리고 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요.
네.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은 편안하실 텐데 뭐 네. 실패할 걱정도 별로 없고.
네.
그 월급쟁이 생활을 그만두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요?
글쎄요, 제가 이제 1978년도에
네.
기아자동차에 근무할 당시에
예.
일본 이제 자동차 마치다라는 자동차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게 네.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봉고 이제 그 엔진을 개발하라.
네.
거기서 가가지고 봤는데 이제 그때 당시 부품이
네.
이 풀이라는 것이 이제 주물이라고 있습니다. 쇠물을 녹여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예, 쇠물을 녹여가지고 뭔 예, 형태를 예, 만드는 예, 부어서 만드는 예, 뭐 그런 거죠. 네.
저희 나라에는 이제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이제 이미 한 단계 앞서가지고
네.
프레스로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풀리를 만들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을
프레스라고 하는 건 아주 무거운
그렇죠.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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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거운 쇳덩어리
예, 예,
그걸로
예.
이렇게 누르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해서 야.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주물 풀이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거 간단하게 한다.
네.
가격도 싸고 양산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뭐 품질도 보증되고 그러니까 저걸 내가 그만두면 이제 하고 싶다. 회사를
네.
이제 내가 뭘 하나 하고 나와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저걸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
그런 기회가 이제 금방 오지는 않고
네.
한 10년 정도 흘러서 왔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네.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예.
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과장 하시면서 별로.
아니, 그때 이제 네.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퇴직금 받은 것도 있고.
네, 네.
또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사회에 이제 친구 한 사람을 지인을 소개받아가지고.
네.
그 사람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같이 이제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근데 걱정 안 되셨어요? 두려웠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이 사업은.
네.
철없을 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땐 아. 앞뒤를 재지 않고.
못 모르고.
예, 허니까요. 만약에 지금 사업을 네가 시작해라 하면 네.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새로 시작하시는 거는 프레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철판을 갖고 이제 예, 원자재가 이제 예, 포항제철에서 나온 그 철판을
네.
뭐 얇잖아요. 철판이 뭐 이 두께로 치자면 2mm, 네, 뭐 3mm 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네. 거죠.
그걸 가지고
프레스를
프레스라고 하는 예, 예.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
예.
네.
예.
거기에다가 무슨 모양을 이렇게 뭐
그래서 거기도 얘기는? 역시 이제 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형
이런 네. 틀, 금형 틀, 네. 금형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제 프레스를 그냥 꽉꽉 찍죠 그걸.
예. 예.
찍으면 어떤 일정한 형태가 나옵니다.
예.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스피닝 포밍이라고 있어요. 이게 돌려 가지고 네. 형상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네.
쉽게 얘기해서
네.
우리가 이제 스된 밥 그릇
네. 네.
그런 만드는 그런
아.
기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판을 네, 갖다 네. 놓고
네, 네.
그 어떤 모형 틀,
네, 네.
틀을 위에다 올려놓고 무거운 걸로 눌러서 이제 형태를 만드는
네, 네.
이제 그런 네, 네, 네. 새로운 이제 네, 공정을 네. 도입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예.
그렇게 근데 그걸 그런 장치를 도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도입하고 이런 건 없고요. 아무것도 네. 없었어요. 이제 전부 국산 설비 갖고 했고.
네.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설비를 한 대
네.
도입을 했었습니다.
예.
한 8억. 그때 당시 8억인가 엄청난 돈이죠.
어휴,
그리고 네. 나머지는 이제 현재 쓰는 설비는 저희가 이제 다 설계해가지고
예.
국산화해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편안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나오셨는데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본인의 사장님 그 직접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그 이후로 힘든 일이 많으셨죠?
많았죠.
예. 그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네.
직접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경험해 보시니까 어떤 게 제일 차이가 납니까?
글쎄요. 그때 당시 제가 이미 벌써 78년대 어떤 각오를 했으니까
네.
각오는 이미 됐다고 보고요.
네.
그때 당시도 다시 너 직장으로 돌아가라.
네.
그럼 못 돌아갈 것 같죠. 돌아갈 수가 없죠.
네.
너무 여태까지 해온 일이 아깝고.
네.
또 어차피 제가 이제 이쪽 한쪽 길로만 걸어왔으니까.
네.
이거를 끝까지 마무리를.
네.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아무튼 그 직장 생활을 할 때하고 회사를 운영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 운영할 때에 감당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죠.
아주 많습니다. 네. 많은 게 보통 하루에도 이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네.
사실은 막 수십 번 들죠.
아,
그런데
그렇군요.
가만히 편안하게 직장 생활에서 받으면은 아무 생각이 안 없습니다. 그때는
네.
그냥 뭐
네.
내가 회사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네.
앞으로 뭐 더 진급해야겠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에 이제 우리가 고가 점수 매기고 하는데 예. 고가 점수를 더 받아야겠다. 뭐 네. 이런 생각만 들어가지
네.
다른 생각이 뭐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런데 회사를 직접 운영하려면 이거 어디에다 갖다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매달 예. 이제 작은 관계.
월급 어떻게 주나.
예. 처음에는 그냥 작은 관계. 이게 매출이 네. 없으니까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 월급 때는 언젠데.
네.
그 월급 때가 예. 직장 생활했을 때는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네.
이거 월급 타면은 이게 언제 돼서 또 월급을 타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 월급 날이
네.
어저께 줬는데 다시 또 오늘 월급 주는 것 같고
한 달마다 돌아오는데
네네. 한 달마다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네. 굉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내가 이걸 어디 가서 또 영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또 오더를 받나 그러니까 네. 주문을 받나 어떠한 주문을 받나 이런 거.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20년 이제 거의 되셨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하셨습니까? 이게 사업을 시작하신 게? 후회 같은 건 없으신가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 동기들이나 네. 이제 친구들 다 보면은
네.
이제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러면
네.
너 어딨니? 그러면 나 지금 저 관악산에 있어.
아. 그러니까 직장 다 퇴직해가지고
정년 퇴직해가지고
네.
그냥 뭐 벌써 한 몇 년씩 되니까요.
예.
우리나라 정년이 만 60세고 그러니까요. 네. 55세였다 이제 늘어나서 60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참고로 박재화 대표님은 지금 68세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안전한 생활을 스스로 물리치고 나오셨지만 이제 그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시고 네. 지금은 훨씬 잘했다라고 하는 예, 그런 보람을 느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주식회사 대화전공의 박재화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재화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북한 인민의 희망, 장마당.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와 함께 북한 인민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장마당 성공시대 첫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계획경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굶주려야 했지요. 참 다행히도 말이죠. 이제 인민에 대한 통제가 좀 느슨해졌고 그래서 각자 먹고 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장마당입니다. 장마당 덕분에 북한의 인민들도 굶주림은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북한의 인민들도 남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이제 제법 먹고 살 정도가 됐는데요. 남한이 선진국 문턱을 넘는 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30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북한 사람들도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한의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입니다. 각자의 성공이 쌓여서 나라 전체의 성공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 자유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그 교훈 말이지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꿈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꿈일까요? 내가 내년까지는 얼마를 벌겠다. 또는 내가 내년에 또는 후년에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것이 되어 있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것을 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꿈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성공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생기면, 꿈을 세우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노력할 것이고요. 꿈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님, 즉 그 고객들에게도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장 한치 앞도 모르겠는데 무슨 꿈이야?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꿈을 못 꿉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남다른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남한에서도요, 크게 성공을 했던 사람들은 큰 목표를 가졌었습니다. 북한의 서비차 같은 거, 그 서비차가 남한에도 있었거든요. 그 서비차 운영자였던 조중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큰 꿈을 꾸었지요. 이 청년은 자기 회사의 이름을 한진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민족의 전진입니다. 얼마나 포부가 컸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큰 비행기 회사, 항공회사를 만들었고 세계적인 회사가 됐던 거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삼성을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병철은 처음에 회사들을 만들면서 그 이름을 다 제1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1재당, 제1기획, 제1모직 뭐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대한민국 제1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대한민국 최고였고 또 지금은 이제 세계 최고가 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큰 꿈을 가져야 그래야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꿈을 세우고 나면 그 꿈이 여러분들을 바꿔갈 겁니다. 장마당 성공시대 연세대학교 김정호였습니다.